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꼭지, 우리가 토픽 두 개를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하고 잠시 브레이크하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하고 잠시 브레이크하고 40분 그렇게 제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주로 숨김이들이니까 그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9장 제일 마지막 절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교독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 함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원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천국의 비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오는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을 주인과 같다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포도원의 일꾼에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이 있죠. 가장 먼저 이 일꾼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입니다. 요 이른 아침은 당시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0시, 말하자면 0시면 6시입니다. 그죠? 해가 뜨는 딱 그 시간이 0시니까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은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주인이 뭘 약속합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뭐 5만 원 혹은 10만 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불러오죠. 두 번째 무리들은 3시, 6시, 9시라고 되어 있는 이 세 부류를 묶어서 두 번째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주인이 부르면서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를 정확하게 줄지는 말 안 하지만 충분히 일한 만큼 줄 것이다 하고 데려와서 두 번째 무리로 일꾼들이 불려지죠. 제일 중요한 무리가 세 번째 무리인데요. 세 번째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11시에 불려온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키죠. 당시에는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칩니다. 보통 6시에 해가 떠서 6시에 해가 지니까 11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일을 얼만큼 하는 겁니까? 1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시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들을 일꾼으로 불러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다시 포도원으로 가라 해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부르죠.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또 불러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온 무리는 얼마를 줄 것인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도 없고 상당하게 줄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포도원의 일꾼으로 데려오죠.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일꾼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포도원에 말하자면 세 가지 종류의 일꾼이 불려왔어요. 여러분이 이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데요. 9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옛날에 일당 노동자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아버지 조그만 아버지 가게에 일당 노동자들로 와서 일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일꾼들이 여럿 있을 때는 일당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던 일꾼들에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줬겠어요? 그날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공로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당을 줬겠죠. 왜냐하면 그 일당을 받아가야 집에 가족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는 시절이니까 원래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일당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9절에 보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줬어요?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줬어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길러내지 않으면 비유의 의미가 잘안 살아나게 돼요. 저도 이 비유 전도사 시절에 참 힘들게 본문을 해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디가 포인트인가가 약간씩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요 지금 9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는 하나같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먼저 주는데 지금 이 비유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한 것이 제일 작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 누가 제일 공로를 많이 쌓았고 누가 제일 많이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제일 먼저 지금 임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9절에 보면 아까 제가 8절이었는데 9절이라고 제가 말했군요.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은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줬어요? 10절 하반절에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지금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나중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이 아마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기대했죠. 왜냐하면 더위도 참았고 일한 시간도 훨씬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데나리온 이상 더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딱 받자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처음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설교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괜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 특별히 마치 이 비유가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준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이런 느낌이 약간 이 비유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슬쩍 들어서 어려웠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너무 해석이 힘이 들겠죠. 그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싶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고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봐야만 알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면에서 합당한 비유 해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비유를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후 5시, 11시에 온 그 일꾼은 아무도 일꾼으로 뽑아주지 않았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자기를 일꾼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큰 감격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한 시간만 일했지만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제가 그 본문을 봤고 그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리더들, 그때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인데 리더들 수련회 가서 리더들이 은혜 듬뿍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아, 포인트를 잘 못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을 지금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의 아주 익숙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우리의 아주 익숙한 세상의 질서와의 본질적인 대조를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얼마나 다른지를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누가 부당한 취급을 받은 자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세 무리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온, 그리고 중간에 온,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이 세 무리의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 중에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겠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 어떻게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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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대신에 포도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지금 제일 부당한 취급을 받았죠? 그죠? 예. 그게 전부 우리들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와서 일도 많이 하고 대학 배틀을 다 견뎠던 이 일꾼처럼 우린 당연히 이 본문이 해석될 때 첫 번째 온 일꾼이 제일 많이 손해를 봤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비유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할 때 누가 제일 부당한 취급을 받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온 일꾼이 아니다. 그건 제가 답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럼 누굴까요? 이 지금 이제 포인트 자체가 우리의 이 사유를 계속해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사유의 방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유의 방식은 먼저 온 일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누구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부당한데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 마지막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기회가 짧았다. 굉장히 또 독창적인 해석이죠. 누가 제일 많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됐죠. 네.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주인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세 무리의 일꾼 중에 약속된 대로 안 받은 일꾼이 있나요? 전부 다 약속한 것 이상으로 받았죠. 이른 새벽에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온 일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았죠. 중간에 온 일꾼들도 말할 것이 없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받았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주인의 손해와 희생에 근거해서.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보지를 않고 문제를 계속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작게 한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비교와 가치의 개념에서 자꾸 문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뒤집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거꾸로 보면 제일 먼저 온 사람, 이런 새벽부터 와서 떼악볕을 다 견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계약한 그대로잖아요. 그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주인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안 줘도 되는데 주인이 넘치는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당신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면서 나머지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분량의 한 데나리온씩의 임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불공평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죠. 마치 주인이 불의한 것처럼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처럼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 관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주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주가 당신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구주가 세상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나라와 질서와 원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부 어떤 질서예요? 전부 능력과 재능과 힘의 질서예요. 우리가 잠시 브레이크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그런 사회 속으로 구주가 세상에 오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당신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지배하는 나라지요.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려 그래요. 뭔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뛰어나고 하나라도 앞서가려 그래요. 자식들을 길러도 진짜 잘 길러라 그래요. 생긴 대로 길러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요. 잘 길러라 그래요. 아무리 봐도 다리가 짧아서 안 되는데 발레를 시키려 그래요. 이 늙게 가시고. 안 됩니다, 집사님. 다리가 짧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에요, 목사님. 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 발레 가르치려 그래요. 에? 바이올린. 제가 옥스퍼드 한인교회 떠날 때 기념 연주 해줬어요. 목사님 떠난다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목사님, 우리 애는 거의 천재 같아요. 이랬는데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결코 그렇지 않다.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인데도 이 아이에게 정말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이올린 끝까지 가르쳐요. 외국에 와서 좋은 교육해서 유수한 명문대학 넣고 싶어 하지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끝없이 우리는 자격과 조건과 재능이 많은 많은 보장된 미래를 약속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를 알기 때문이지. 성도가 되고 나서도 모든 사유의 틀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뭔지 눈이 잘 열리지가 않고 세상의 질서 안에 그대로 인발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왔던 이 일꾼들처럼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을 한 번만 뒤집어서 보면 일을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세상의 질서인데 한 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겠어요? 주인의 넘치도록 부요한 성품이 드러나는 은혜의 질서가 드러나는, 그죠?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주인의 넘치는 부요와 풍성이 드러나는 그 복된 질서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비슷한 눈을 가지고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재능이 특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의 사유 구조죠.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전 질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구주가 세상 오셨을 때 구주가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유가 열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 세상 오신 사건을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것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보이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각이 열린다 할 때 그 지각이 뭡니까? 전혀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바라보시는 전혀 다른 지각이 열리면서 자기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뒤집고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열리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조국 교회에 몸담아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이런 질서를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재능이 없어서 잘 못 가르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노라 해서 가르쳐봐도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6년 반 영국에서 3년 공부하고 3년 반 목회했거든요. 그 3년 반 목회할 때 옥스퍼드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학 도시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한인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옥스퍼드의 유학 온 그 다수를 데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합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한 번은 연세대학 교수님 하시는, 영문학과 교수님 하시는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도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제가 한번 목사님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코피를 얼마나 흘렸는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밤을 샜으며 코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알려드립니다. 저에게 말하고 갔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막 부화가 났어요. 예. 무식한. 예. 교수긴 하지만 진짜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막 미워했어요.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렇지만 말은 못했어요. 말하면 쫓겨나니까. 여러분 밤 안 새본 사람 있습니까? 밤 새면서 코피 안 흘려본 사람 있어요? 저도 밤 새고 코피 흘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1등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어요. 공부는 늘 남하는 만큼 하면서 살았지만 1등은 한 번도 못했어요. 네, 1등은 밤 샜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코피도 좀 흘렸거든요. 물론 밤을 새는 질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밤은 샜어요. 그리고 뭐 코피도 한 번씩 흘렸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가 되고 나면 눈이 탁 열리면서 야 우리는 한 시간 일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부요하게 주셨구나 하는 이 눈이 열려야 진짜예요. 진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의 삶의 방식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기쁨과 감격으로 일하는 일꾼들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떼학볕을 맞았든 아니 맞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희락과 감격과 기쁨이 있게 만드는 힘은 은혜가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 나 같은 자격 없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작은 시간이 일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주인이 당신이 희생해서 나를 복주시는구나 하는 이 새로운 질서에 눈이 안 열리면 이런 포도원에 있는 일꾼처럼 감격과 희락을 알 수 있는 일꾼이 아무도 없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끄집어냈죠.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쭉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된다. 다른 거는 나이를 먹으면 이 총명도 자꾸 떨어지고 그죠? 육체의 힘도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의 기억하는 이 메모리 능력도 점점 약해져요. 저는 특별히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최근에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언제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이제 기능이 조금씩 이제 퇴화되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카락도 자꾸 빠져요. 뭉치가 그냥 뭉퉁뭉퉁 빠지니까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소갈머리 주변머리 다 빠졌어요. 다 이제 거의 이제 좀 이제 흉해졌어요. 어쨌거나 아내랑 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머리로 지금 누구를 찾았으면 못했을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잃어도 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과거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에 대한 감각이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고 사실성과 구체성과 실제성을 더하고 정말 은혜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채우는 게 뭔지를 모르면 신앙의 진짜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대부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정말 채우는 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고난과 시련이 또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와 아픔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속에 희락과 감격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내면적인 힘, 그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이 다른 질서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고 여러분이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토서내놓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제일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 자기 자신의 무자격함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세월이 흐르고 30년, 40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마치 11시에 포도원에 불려온 일꾼처럼 그 포도원을 섬기기에 너무나 무자격한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이 만들어내는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서의 너무나 무자격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불러주신 주인의 넘치도록 부여한 은혜 사이를 메꾸어내는 그 모든 갭을 메꾸어내는 힘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시야.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희락과 감격이 그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뭡니까? 저는 그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오자마자 처음 강해했는데요. 그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성도의 영혼 속에 희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을 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락이라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죠.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힘이 뭐겠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지요. 그죠? 은혜의 질서에 맞닥뜨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감옥 안에 있는데도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힘. 오후 5시에 온 일꾼 같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주인의 그 말할 수 없는 자기를 향한 희생을 기억하는 이 두 가지가 딱 오버랩되면서 만들어낸 힘이 오후 5시 온 일꾼들에게 있는 희락과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저는 조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잘 되는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번다.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예수 믿고 오래 산다. 이런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같은 좀 이런 교회는 아마 이런 경향을 혹시 안 가졌는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게 산다. 우리가 잠시 브레이크하고 나서 그거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의 경향이 마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복음을 비롯한 일정한 교단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병 낫게 되는 그런 복음을 복음이라고 가르쳤다면 상대적으로 복음주의 그룹들에서는 예수 잘 믿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서 영향력 있게 본이 되게 사는 것, 이런 복음을 복음이라고 많이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서, 은혜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자꾸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남편이 잘되고 내 부모까지 다 잘 돼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자꾸 천국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그림을 사람들은 자꾸 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부 땅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 결과 경건의 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몇 가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인 은혜가 왕노릇 하는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희락과 감격이 뭔지를 압니까? 그리고 그 희락과 감격이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오후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인의 선대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희락과 감격이 있고 삶에 어려움과 눈물과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삶을 지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정말 세상과 다른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늘 조국 교회는 체질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조국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체질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로 성도와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대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희락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다른 눈을 가지고 사는 영광이 있어야죠. 저는 사실 이 남서울교회로 옮겨오면서 불편한 게 참 많아졌어요. 남서울교회로 오기 전에는 여러분 화종부 목사 이름 들어봤어요? 다 처음이죠, 그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거의 없어요. 네. 화종부가 남서울교회 담임으로 갔다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아주 소수, 우리 손민성 목사님처럼 발 넓은 사람만 겨우 어쩌다가 아는 그런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죠. 예. 책을 하나 쓴 것도 없어요. 뭘 뭐 목회를 잘해서 뭘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죠, 그죠? 12년 동안 겨우 목회한 거라고는 저쪽에 아주 한쪽 귀퉁이, 서울 한쪽 귀퉁이 강동에 자그마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12년 목회했을 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야 니는 뭐냐, 정말 책도 좀 쓰고 테이프도 좀 찍고 좀 알려진 목사 좀 돼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런 건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도 되겠다. 남들은 뭐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아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남겨두신다 그러지만 저는 막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못 이뤘는지 몰라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게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구주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귀가 그냥 주어졌다는 게 보여요. 꼭 목회를 성공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이게 딱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다 굴러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 여러분 제가 그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할 때 그 교회가 일대 목사가 누구냐면요. 김서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혹 알 텐데요. 한국에서 신구약 성경을 다 설교한 유일한 올해 60살밖에 안 된 아직도 60살인데 신구약 성경을 다 강해 설교를 한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 뭐 손희영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굉장히 설교로 한 세대를 섬겼던 강해 설교자예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를 제가 이어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뒤에 가면 뼈도 못 추려요.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막 눈빛으로 말로는 아무도 안 하는데 눈빛으로 막 말해요. 우린 힘들어요. 네. 그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김서택은 설교도 잘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 지난 20년 동안 스터디한 목사님 중에 김남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 많이 쓴 사람 있죠. 신학교 동기고 잘 친한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이라 부르는데요. 그 형은 얼마나 책을 많이 썼어요. 쓴 것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김남준은 김서택은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김남준은 그렇게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고 나는 이게 뭡니까? 에? 구르는 재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평생 그냥 사는 저 같은 거는 뭡니까? 이러면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하도 제가 울면서 떼쓰면서 기도하니까 물으셨어요. 너도 김남준이나 김서택처럼 설교 잘할래?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징징대면서 평생 내 옆에 붙어 있을래?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주님 둘 다 주세요. 제가 좀 욕심꾸러기 같잖아요. 저는 설교도 잘하고 주님 옆에 평생 징징대면서 붙어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그 두 개지 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하나만 해라 하시더라고요. 네.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만 해라.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한번 결심했어요. 그때 그 교회 부임해 간 지 4년 되던 애인데요. 제가 주님 앞에 선택했어요. 주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으면 저는 설교 잘하는 것보다 주님 옆에 징징대면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나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선택하고 나니까 열등감이 약간 극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번 있었지만 조금씩 눈이 열려가면서 정말 구르는 재주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너무나 귀한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도 그 사실 자체가 영광스럽게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저를 보고 남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 세상처럼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재능이나 신분이나 능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일은 새벽부터 왔나? 떼학볕을 쪼여가면서 고생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너무나 선대하시는 주인의 그 풍성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새로운 질서에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추이고 그런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희락과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되죠. 저는 이 귀한 일꾼들,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일꾼들이 그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질서에 더 많이 가슴이 와닿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해야 그게 진짜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다 듣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쑥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으면서 어떤 눈이 열립니까?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전혀 다른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다른 질서가 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희락과 감격이 뭔지를 아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눈이 열려서 정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이 드러나고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그런 복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잠시 브레이크 할 때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새벽에 와서 불평하는 일꾼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통치하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잠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